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4년 4월 9일 화요일입니다.
life for him, my life for him I'll spend. I'll be a friend to Jesus until my years shall end. To all who need a Savior, my friend I recommend.
Because he brought
salvation is why I am his friend. I'll be a friend to Jesus.
My life for him I'll spend.
I'll be a friend to Jesus
until my years shall end.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과 구약 열왕기하입니다.
5장.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삽비라였다. 아나니아는 자기가 가진 땅의 얼마를 팔았다. 그는 그 돈에서 얼마를 따로 떼어놓고 나머지만 가져와 사도들에게 내놓았다. 그의 아내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베드로가 말하였다. 아나니아, 어찌하여 당신은 사탄에게 홀려서 성령께 거짓말을 하고 땅을 팔아 생긴 돈을 떼어서 몰래 숨겼습니까? 그 땅은 팔기 전에도 당신 것이었고 판 뒤에도 그 돈을 당신 마음대로 쓸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나쁜 짓을 할 마음을 먹었습니까? 당신은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고 말았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젊은 사람 몇이 들어와 아나니아의 죽음을 싸서 메고 나가서 장사를 지냈다. 3시간쯤 지나서 그의 아내 삽비라가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른 채 들어왔다.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말하였다. 이 돈이 당신의 땅을 판 돈의 모두입니까? 삽비라가 대답하였다. 예, 그것이 모두입니다. 베드로가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서로 짜고 주의 영을 떠보려 하였습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남편을 장사 지낸 사람들이 문 앞에 와 있습니다. 이번에는 당신을 메고 나갈 차례입니다. 그 순간 삽비라는 베드로의 발 앞에 쓰러져 숨졌다. 젊은이들이 들어와 삽비라가 죽어 있는 것을 보고는 들고 나가 그 남편 곁에 묻었다. 온 교회와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였다. 사도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표적과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었다. 사도들은 모두 한 마음이 되어 솔로몬 행각에 모이곤 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누구 하나 감히 그들의 모임에 끼어들지 못하였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백성에게서 많은 칭찬을 받았다. 많은 남자와 여자가 믿게 되어 주를 믿는 이들의 수가 점점 늘어났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병든 사람들을 거리로 데리고 나와서 침상이나 자리에 누워 놓았다.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의 그림자라도 그들 가운데 몇 사람에게 닿게 하려는 것이었다. 또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여러 마을에 많은 사람이 병든 사람들과 악한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을 데리고 모여들었다. 그들이 모두 고침을 받았다. 그러자 대제사장과 그를 따르는 무리인 사두개파 사람들이 질투가 났다. 그들은 사도들을 붙잡아 감옥에 넣었다. 그러나 밤중에 주의 천사가 감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와서 말하였다. 가서 성전들에 서서 사람들에게 이 새로운 삶에 대한 말씀을 남김없이 전하여라. 사도들은 천사가 일러준 대로 새벽에 성전들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그때에 대제사장과 그를 따르는 무리가 함께 모여서 의회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두 불러모으고 감옥으로 사람을 보내어 사도들을 데려오게 하였다. 경비원들이 감옥으로 가보니 사도들이 없었다. 그들은 돌아와 이렇게 보고하였다. 감옥문은 단단히 잠겨있고 문마다 간수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어보니 감옥은 비어있었습니다. 성전 경비대장과 높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이 일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하며 어쩔 줄 몰라 하였다. 그때에 어떤 사람이 와서 말하였다. 여러분이 감옥에 가둔 사람들이 성전뜰에 서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성전 경비대장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사도들을 데려왔다. 그러나 사람들이 화가 나 돌로 칠까 두려워서 폭력은 쓰지 않았다. 그들이 사도들을 데리고 가서 의회 앞에 세웠다. 대제사장이 사도들에게 물었다. 우리가 당신들에게 그 사람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하게 명령을 내렸어. 그런데도 당신들은 온 예루살렘에 당신들의 가르침을 퍼뜨리고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죄값을 우리에게 묻기로 작정을 하였소.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예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높이 들어 올리시어 자신의 오른쪽에 앉게 하시고 우리의 영도자와 구주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을 기회를 주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성령께서도 증인이십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이 말을 듣고 무척 화가 나서 사도들을 죽이고 싶어 하였다. 의회 의원 가운데 한 사람인 바리새파 사람이 일어섰다. 그의 이름은 가말리엘로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율법 선생이었다. 그는 사도들을 잠시 밖으로 나가 있게 한 다음 이렇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얼마 전에 드다가 나타나서 자기를 위대한 사람으로 내세우자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에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임을 당하자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모두 흩어지고 그 일은 흐지부지 되고 말았습니다. 그 뒤에 인구조사를 할 때에 갈릴 사람 유다가 일어나자 몇 사람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임을 당하자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모두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둡시다. 이 사람들이 계획과 행동이 사람에게서 온 것이라면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여러분은 그들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자칫 여러분이 하나님과 맞서 싸우는 것이 되지나 않을까 두렵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가말리엘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사도들을 다시 불러들여 매질하고 다시는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해 말하지 말라고 명령한 다음 그들을 풀어주었다. 사도들은 의회를 떠나며 자기들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당할 만한 사람들로 여겨주신 것을 기뻐하였다. 사도들은 날마다 성전들과 사람들이 집에서 예수가 곧 그리스도시라는 기쁜 소식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 만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얻지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 만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품으로 어서 돌아오 어서
열왕기하 제12장 예후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마흔해 동안을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시비아는 부엘세바 사람이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 제사장이 가르쳐준 대로 하였으므로 일생 동안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다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향을 피웠다.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말하였다. 주님의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헌금, 곧 일반 헌금과 의무적으로 부과된 헌금과 자원하여 주님의 성전에 가져오는 헌금을 모두 제사장들이 각 담당 회계로부터 받아서 성전에 수리할 곳이 발견되는 대로 그 수리할 곳을 모두 고치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요아스가 왕이 된 지 23해가 지나도록 제사장들은 그 성전에 수리할 곳을 고치지 않았다.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 제사장들과 다른 제사장들을 모두 불러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아직 성전에 수리할 곳을 고치지 않고 있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담당 회계로부터 돈을 받아두지 말고 성전을 수리하는 데 쓰도록 직접 넘기게 하십시오. 제사장들은 이 일에 동의하여 제사장들이 백성으로부터 돈을 받거나 성전을 직접 수리하거나 하는 일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궤를 하나 가져다가 그 뚜껑에 구멍을 뚫어 주님의 성전으로 들여와서 오른쪽 곧 제단 곁에 그것을 놓았다. 그래서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주님의 성전으로 가져오는 모든 헌금을 그 궤에 넣게 하였다. 그 궤가 헌금으로 가득 찰 때마다 왕실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와서 주님의 성전에 헌납된 헌금을 쏟아내어 계산하였다. 계산이 끝나면 그 헌금은 주님의 성전 공사를 맡은 감독관들에게 전달되었고 그것은 다시 주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들과 건축자들에게 지불되었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도 지불되었으며 주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데 드는 나무와 돌을 사는 데와 그 밖에 성전을 수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 쓰였다. 주님의 성전에 헌납된 그 헌금은 주님의 성전에서 쓸 은 대접들과 부집기와 대접들과 나팔 등의 금그릇이나 은그릇을 만드는 데 쓰이지는 않았다. 그 헌금은 오직 일꾼들에게 주어 그것으로 주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데만 사용하였다. 또 돈을 받아 일꾼들에게 주는 감독관들에게 대한 회계 감사를 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그들이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속건제와 속죄제에 바친 돈은 주님의 성전의 수입으로 계산하지 않았다. 그것은 제사장들의 몫이었기 때문이다. 그 무렵에 시리아 왕 하사엘이 가드를 공격하여 함락시켰다. 그런 다음에 하사엘은 또 예루살렘도 치려고 하였기 때문에 유다 왕 요아스는 앞서 유다를 다스린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주님께 바친 모든 물건과 또 자신이 주님께 바친 것들을 비롯하여 주님의 성전과 왕실 창고에 있는 모든 금을 시리아 왕 하사엘에게 보냈다. 그러자 하사엘은 예루살렘을 치지 않고 물러갔다. 요아스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요아스의 신하들이 역모를 꾸며 신라로 내려가는 길에 있는 밀로우 궁에서 요아스를 살해하였다. 그를 살해한 신하는 시모아스 아들 요사갈과 소메르 아들 여우사바드였다.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했다.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Create in me a clean heart, O God, and renew a right spirit within me.
Create in me a clean heart.
Create in me a clean heart, O God, and renew a right spirit within me. Cast me not away from thy presence, O Lord, and take not thy Holy Spirit from me. Restore unto me the joy of thy salvation, and renew a right spirit within me.
2000년 전 고린도는 60만 인구가 살았던 대도시였습니다. 풍요를 구가했던 항구였지만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교회가 있었고 바울은 세속에 물든 그 도시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세월은 흘렀지만 오늘날에도 2000년 전 고린도에 있었던 문제들을 우리도 똑같이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속 문화에 오염될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세속 문화에 오염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한 대로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바울사도는 당대 최고의 지혜자들이라고 자랑했던 그리스인들이나 세계 어느 민족도 갖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유대인들의 종교로 추구하는 표적도 결국 하나님을 아는 데는 가치가 없었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동시에 오히려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가장 비효율적인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신 편견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이었다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의 첫 장 마지막 부분은 사람 이성으로는 우월하거나 좋은 태생의 사람도 아니고 오히려 어째서 하나님은 저런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택하셨을까 하는 의문을 가질 정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히려 저들의 시대에 자랑하고 큰소리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신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기준에서 볼 때 하나님의 방법은 도저히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나 은혜가 그런 사람들 속에서는 소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이나 믿음에 관한 것들은 머리로 이해하려고 들면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인간 이성을 인정치 않으시고 전혀 독창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오직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인데 그것이 십자가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용서이고 긍휼이고 은혜입니다. 첫 번째로는 26절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이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 부르심은 사실 세상 밖으로 불러내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교회, 즉 에클레시아라는 말 자체가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유대사회에서 쫓겨나는 것이 두려워서 또는 세상의 영광을 잃어버리는 것이 두려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요한복음 12장 42절이나 4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와 터전의 중요성을 천국보다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늘도 역시 주님의 부르심에 전적으로 응답하지 못하고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가 사실 그런 사람입니다. 신앙 속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당시에나 오늘에나 마찬가지로 육체를 따라 즉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그럴싸한 사람들이 오히려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자신의 남은 생애를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대로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는 말은 교육을 많이 받은 지식인, 정치적인 힘을 가진 권력자, 좋은 가문에서 난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니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이 세 가지 부분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복음으로 불러들여도 잘 오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 주님 안에 있다면 더욱 감사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도 변변치 못한 사람들을 부르셨음에도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로마서 11장 1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역시 우리 주님은 사람의 기준과 같지 않음을 봅니다. 그래서 세상 속의 사람들이 현재적으로 귀하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위해서 하늘을 향한 눈이 떠져야 하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죠. 영혼의 눈이 떠졌을 때 비로소 주님의 부르심이 이 세상과 비교될 수 없는 것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바울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27절에서 28절 말씀 중심으로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두 절 속에서 테카사, 에클레고마이, 뽑아내다 선택하다라는 말인데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두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누가복음 6장 13절에 라는 말씀을 세 번씩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주님에 의해서 뽑힘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믿음에 거하는 사람은 자신이 주님을 선택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주님께 선택받았다는 자긍심을 갖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16절에 하심을 읽게 됩니다. 택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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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셨는데 이 뽑은 기준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미련한 것들, 세상의 약한 것들,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뽑아내셔서 있는 것들을 없애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세상의 기준의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라는 표현은 당시 고린도에 노예들이 많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처한 특별한 상황에 적합한 것이었고 오늘 어떤 지역이나 교회가 서면 복음에 먼저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연약한 사람들임은 현재로서도 나타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힘과 권세와 지혜가 있는 사람일지라도 자신의 구원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주님을 선택하심과 폐하심의 주체자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29절에서 31절 말씀 중심으로 주님만 자랑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지요. 왜 주님께서 이렇게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선택하셨을까? 누가 봐도 바보 같은 선택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뜻이 있고 이유가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그럴싸한 사람,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시키셨다면 주님의 어떤 위대한 역사조차도 자신의 능력으로 했다고 우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자신의 영광을 다른 것에게 양보하시거나 잃지 않으시는 분이시며 또 마땅히 그러셔야 할 분이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을 뽑아서 세상에 크고 위대하다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할 정도로 변화를 시켜 놓으면 그것은 분명 자신들의 능력과 권능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을 자랑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비록 과거에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 세상의 약한 것들,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이었지만 세상과 비교될 수 없는 위로부터 거듭나서 어두움과 어리석음의 속임의 명수인 마귀 사탄으로부터 철저하게 보호받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부르시고 오셔서 이 하늘로부터 난 자들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께서 자신의 영광을 철저하게 포기하시고 겸손의 극치를 보이신 것을 우리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8절까지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겸손의 극치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한 아버지께서 예수도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고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이죠.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오늘 31절인데 이것은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는 예레미야서 9장 24절의 말씀의 인용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과 위엄과 능력을 아는 사람이라면 자신에게 성령을 주셔서 깨닫게 하는 것을 자신의 위대함으로 위장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만이 자랑거리요 편견 없는 사랑과 절대적인 공의로우심을 세상에 행하시는 것을 깨닫는 것으로 자랑을 삼는다면 잘못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기준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의 미련한 것들, 세상의 약한 것들,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세상의 지혜 있는 자들, 강한 것들,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고 오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으므로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억압하여도,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짓눌려도, 우리가 진리 안에 가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빈 무덤을 다녀온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믿지 못하고 슬픔에 젖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두 제자는 함께 길을 가는 나그네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는 소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에서 그들의 절망감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그들과 함께 길을 걷던 바로 그 나그네가 그들이 그렇게도 기대했던 구세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을 생각할 때마다 최초의 여인 하와가 생각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여자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주어진 후 하와는 자기가 낳은 후손이 그를 구원할 자라고 간절히 바랐을 것입니다. 소망의 대상은 달랐지만 하와의 마음도 먼 훗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주님께 두었던 그 소망과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와는 인생에서 적어도 두 번의 큰 절망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낙원에서 쫓겨날 때가 처음 겪은 절망이었다면 사랑하는 아들, 곧 여자의 후손인 그녀의 아들을 잃었을 때가 두 번째 절망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하와는 한꺼번에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아벨은 죽임을 당하고 가인은 사람들을 떠나 방황하는 자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이랬듯 한꺼번에 두 아들을 잃고 절망과 슬픔의 나락으로 떨어진 가엾은 여인,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옛 모습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자기를 구원할 자라고 바랐지만 그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졌던 먼 옛날 하와의 한숨처럼,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의 절망처럼, 역사 이래로 인류는 구원자를 기다리면서 때로는 절망 가운데 하와처럼, 그리고 두 제자처럼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바랐노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농산에서 죄를 지은 후 낙원을 잃었지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루도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여자의 후손이 언젠가 그들을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라고 믿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언젠가 그들을 죄악의 속박으로부터 영원한 자유를 줄 메시아라고 믿었습니다. 많은 세월이 지난 후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던 포로들도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이후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의 지배를 차례대로 받았지만 언젠가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소망의 끈은 놓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자 마침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이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쫓겨난 후 절망에 빠졌지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여자의 후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자신을 비우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 무덤에 묻히셨지만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 위해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사셨네, 사셨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고 유지시키시는 하나님, 모든 피조물 가운데 저희를 특별히 사랑하사 책임을 맡기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낱낱이 늘어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음이 무겁고 우울하여 쉴 곳을 찾다가 이곳까지 와서 함께 고개를 숙인 영혼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믿음의 길을 충실히 따르고 싶지만 아직 길을 잘 몰라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는 영혼도 이 자리에 함께 있을 줄 압니다. 저희가 처한 모든 사정을 잘 아시는 하나님, 저희가 경제적인 문제에 너무 많이 얽매이지 않도록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복잡한 세상과 인간관계 속에서 흔들리는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뜻하신 구원과 영생의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지혜와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아버지 영광을 받아주시고 그러한 과정을 목격하는 저희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높은 곳에서 이 낮은 곳까지 내려와 섬기는 자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보기와 그에게 주어진 권세를 생각하며 그 이름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